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지려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호가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규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와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량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 찬송 지휘 여태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간첩이죠. 예. 강릉에서 말씀 전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 가서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제가 집회 강사나 말씀을 전할 일들이 경기도 위쪽으로는 별로 온 일이 없어가지고 이쪽 인근에 계신 형제자매들이 저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합창단을 10년 했었는데 내가 합창단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하셨냐 이 말이지. 그래서 왜 본 적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로 합창단이 무대에 서지만 카메라가 비춰주는 걸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저를 잘 숨겨줘가지고 그동안 잘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 합창단에서 잘 숨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91년도에 성교학교를 갔는데 사역을 한 10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야, 이 사역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형제로 내려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부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제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냥 은근히 속으로 그래도 이 사람아 믿음을 갖고 해야지 하고 이제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잡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그러시더라고. 믿음을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기를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긴 보내주셨는데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2002년도에 다시 집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했냐면 중고차 장사를 했어요. 제가 중고차 장사를 하게 된 계기가 집에 가서 뭘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 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직장 잡으려고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외가 쪽에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집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주에 산다는 저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이제 육촌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 이제 반갑다고 나도 전주에서 왔다고 뭐 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 중고차 사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저 내가 놀러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놀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상 치르고 전주 내려가서 그 동생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고차 사장님이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만저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거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형님 배우시라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차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도. 차를 볼 줄 모르면 차를 사고 팔면 안 돼요. 차를 볼 줄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고 제대로 살 수도 있고 제대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잘 팔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년 전 얘기라 10년도 더 됐죠 이제. 중고차는 전주가 제일 싼 거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중고차는 전국에서 전주가 제일 싸요.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해서 자동차 상사가 제일 많은 곳이 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차값이 싸요. 혹시 차 살 일 있으면 그거 사세요. 그래 하여간 차장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돈을 좀 만졌는데 돈이 좀 벌리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 귀한 사역을 그만뒀나. 겨우 먹고 살려고. 어차피 돈을 천만 원을 벌든 그때 사례비 10만 원 받았는데 네? 천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받든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그때 사역한다고 10만 원 받아도 뭐 굶지는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다 먹을 거 주고 뭐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내가 겨우 밥 먹고 살려고 지금 일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다 그때부터 괴로워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길래 술을 한번 홀짝홀짝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술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맥주 그 캔으로 된 거 하나 딱 먹어도 그냥 골아떨어져 버렸거든. 내가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죠. 그 누굽니까? 그 20년 동안 술 먹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심홍섭 전도사님은 술이 센 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대병으로 뭐 10대병씩 먹어도 20년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금방 골아 죽었을 거예요. 내가 술이 약한 사람이라는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잠들면 새벽에 꼭 일찍 깨더라고요. 과거에 술 먹어보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없는 척 하시네. 네. 그래서 새벽에 꼭 일찍 한 2시나 3시쯤 또 깨면 그때부터 또 잠이 안 와요. 그래 이제 그렇게 불면증으로 시달린 세월이 한 6개월쯤 시달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사나 그 마음이 들더라.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쯤 지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다시 은혜 입혀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왔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잘 왔다. 그래서 그때 부산 선교학교에 다시 목사님 입학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2003년도에 합창단을 만나서 이제 합창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합창단을 그때 2003년도에 웬 일로 들어갔냐면, 그때 북경에서 칸타타를 한다고 특별단원을 갑자기 모집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2003년도에 북경에서 칸타타를 한다고 특별단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사역자 중에 좀 모집을 하자. 형제들 중에 갑자기 모집하라고 하면 공고도 이게 광고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자 중에, 왜냐하면 특별단원은 그때만 딱 서고 아주 그만둘 거니까, 그래서 사역자 중에 모집을 해서 연습시켜서 2003년도에 북경 칸타타를 대비해서 수를 좀 늘려서 하려고 이제 단원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오영일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승정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동기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합창단을 갔는데, 내가 합창단에 가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이 복음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합창단. 그리고 목사님이 꼭 그 노래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꼭 말씀을 전하시는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리고 목사님 합창단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사랑을 쏟아주시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그때 부산에서 한 1년쯤 이제 지나고 있을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10년을 생각해 봤어요. 사역을 지난 10년간 했는데, 그리고 부산에서 1년을 또 지냈는데, 내가 볼 때 비전이 없어요, 사역에. 내가 볼 때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아내도 제 마음도.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합창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저 합창단 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칸타타 다 끝났고, 북경 칸타타 다 끝났고 저 합창단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더라고, 날 보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합창단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낸 세월이 한 10년이 됐어요. 횟수로 만으로 하면 9년쯤 되는데, 2011년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지난 세월들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이 보내게 하셨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 칸타타를 할 때, 이제 하기 전에 내가 우리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올 칸타타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는 묻지 않으시더라고. 안 물어주는 게 감사하죠. 뭐라고 묻냐면, 그 대신 그만두면 뭐 하실랍니까 묻더라고. 이제 사업이나 해야죠 뭐. 우리 선교회도 물질로 뒷받침도 많이 하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해 칸타타 첫 칸타타를 여수에서 했는데, 칸타타 공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모셔서 한 30분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첫 마디가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다 그만두고 합창단을 들어왔는데 이제 합창단을 그만둔다 하면서 합창단을 그만두면 다시 사역할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 한다 하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누구지?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게 나구나. 목사님 지금 내 얘기를 막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내가 다시 사역하기를 원하시나? 10년이나 쉬었는데 그래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역을 다시 하면 될까? 에이 지난 10년간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뭐 거의 10년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만 놓여 있었는데 되겠어? 안 돼. 그 생각이 더 컸어요.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칸타 딱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버텼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달 동안 버텼어요. 왜냐하면 안 돼. 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난 안 돼. 그리고 이제 칸타타 끝나면 합창단은 미국으로 바로 가거든요.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고 거기 있다가 이제 남미 캠프 이제 참석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에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가고 남아 있었죠. 안 가고 남아서 이제 한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에서 뭘 할까 고민만 하고 있었죠. 뭘 할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새벽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지 않으면 드려지지 않는다. 곱게 빠져야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형체가 다 사라져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다. 그런데 그렇게 곱게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형체가 사라진 그 곡식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싹이 나와요? 싹이 안 나오죠. 내가 마음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 그렇지 내가 이미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듣죠.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이미 곱게 갈려진 고운 가루가 되어버렸잖아. 내가 없는데 그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98년도에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서대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한밭하고 합쳐졌는데 한밭에서 한 20분 거리 제가 서대전에 2년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한밭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 박 목사님이 한밭 계셨을 때 매일 목사님 수업 같이 말씀 듣고 교제 받고 그랬거든요. 그때 98년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어? 하고 뭔가 불이 반짝 들어왔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얼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막 구석구석 성경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내 마음이 막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막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 내가 죽었다는 게. 그때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는지 엄청 충만했어요. 뜨거웠어요,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충청지역 사역자 모임 때 다 목사님 앉아계시고 충청지역 사역자들 다 모여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간증하겠다고 딱 손들고 그때 전도사 시절에 내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외쳤어요. 막 부르짖듯이 외쳤어요.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막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게 무슨 말인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박 목사님은 교회 막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이 글썽글썽 아주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감격스러워하면서 목사님이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수양 여름 수양회가 찾아왔는데 여름 수양회가 왔는데 막 목사님들이 지역장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날 보고 너 간증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슨 간증이요? 야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너 막 자랑하더라. 너 변했다고. 너 간증 한번 해봐. 아 그거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더라고요. 그 얘기거든. 이거 자세히 해봐 자세히. 아 자세히 성경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근데 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충만해지고, 야, 뭔가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말씀도 새롭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 여름 수양회 때 교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십자가에 죽었잖아. 끝났잖아. 근데 내가 내 앞길을 또 내가 계획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내 앞날을 또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 야, 이게 목사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망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6시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내 휴대폰에 박옥수 목사님하고 딱 떴는데 놀래가지고 막 전화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이 강형제 빨리 서울 올라와라. 우리 교제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잊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일부러 데려갔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를 목사님 다시 보여주려고 데려갔어요 일부러.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얼굴 보자마자 야 유자매 얼굴 밝아졌다 그러시더라고. 밝아지기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년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시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얼굴 밝아졌다 하니까 내가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미 다 받을 마음을 갖고 대하시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받을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목사님 차 타고 다니면서 교제하고 기도해야 하고 간증하고 목사님 교제해 주시고 오후 4시에 내려주면서 짐 싸서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호텔에 싸가지고 이제 연수원에 갔거든요. 그래 이제 연수원에 가서 내가 47일을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이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때 2011년도 2011년 3월 달에 내가 갔는데 연수원에 2011년 5월 달에 영양으로 이제 파송 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목사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40일쯤 지나서 목사님 때 연수원에 있던 사역자들을 집무실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4명 있었거든요. 나하고 박병남 목사, 오세호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간성에 있는 최원영 목사 이렇게 4명 있었는데 4명 올라가지고 간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98년도에 서대전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한번 크게 보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인간 강성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외친 목사님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시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내가 지나간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거 깨닫고 돌아보니까 그거 깨닫고 저는 사역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뭐 좋게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솔직하게 내가 그거 깨닫고 막 죽어야 된다고 막 교제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놓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거 깨닫고 뭘 잘 된 게 있지? 보니까 솔직히 말해 내가 볼 때 잘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합창단 10년 했다는 그거 말고는. 시대가 목사님한테 그 깨달음 신령이지나요? 그 깨달음 신령이지나요? 저도 솔직히 그거 깨닫고 한때 한참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교제 막 많이 하고 막 교제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한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모습을 봤어요. 그때 잘못 본 거죠. 내가 내 모습을 봤어요. 그 깨닫고 너 뭐가 달라졌지 하고 내가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똑같고 육신적인 것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항상 악밖에 없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악밖에 없다 했는데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그거 깨닫고 나면요 엄청 신령하게 살 줄 알았어요. 내가 박 목사님처럼은 아니라도 비슷하게는 살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보니까 실망이 돼버렸어요. 실망이 뭐야 이거 뭐 깨달으나 마나 똑같네. 그게 이제 한번 찾아오면서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그걸 질문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가 정말 그걸 믿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있잖아. 더 이상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않아. 그러니 기록된 말씀만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기록된 말씀만 믿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는 기분이더라고요. 세게 막 얻어맞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만 믿는 거야. 손을 딱 꺼주시는데 내가 그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냐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한편 속에서는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주십니까? 그 마음도 올라오더라고.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주십니까? 내가 이걸 하나를 몰라서 지난 10년 넘게 이렇게 방황하고 고생했단 말인가. 그 마음이 드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아 우리는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양이구나.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내 마음에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진짜 그 믿음만이 진짜구나. 나는 내가 지난 98년도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보기도 하고 발견도 하고 깨달아 보기도 하고 교제도 많이 해주고 했지만, 내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볼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경험했다고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믿음이 나를 제도를 바르게 인도해 줬나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인도를 못 해줬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믿음은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면 그 생각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건 우상이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세웠던 그 모든 것들, 그건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것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나를 세우기 바빴지. 나도 믿음 있어. 나도 깨달았어. 그건 결국 더 깊게 나가면 나중에 대적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때는 신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결같이 한때는 대단하게 좋은 걸 깨달았던 분들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떠났어요. 근데 결국엔 대적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엔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 아픔을 주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우상이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돼. 난 사역 못해. 지난 10년간 해봤잖아. 안 됐잖아. 경험을 믿게 하고 내 생각을 믿게 했지 말씀을 믿게 해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보여주셨을 뿐인데, 요즘 제가 이 청량에 온 지가 한 4개월쯤 이제 간 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근간에 너무 하나님이 복되게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들을 볼 때, 이건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절대로 이건 목사님의 믿음의 결과다.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은 난 안 돼. 난 사역 못해. 그게 다였거든요. 내가 지금 다시 전직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된 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누구 믿음으로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100% 목사님 믿음으로 됐어요. 100% 나는 목사님이 내민 손 한번 잡았을 뿐인데 내가 지금 다시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 깨달아보려고 할 때도 많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종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잘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 말이거든. 그래 안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야. 교회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 맞는 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요. 한 분. 우리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구나.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하나가 된다는 거,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가 된다. 우리가 어제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는 알겠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머리는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하도 들어서, 어차피 어쨌거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하도 듣다 보면 믿어지기도 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머릿속에는 뱅뱅뱅 도는데 이론이지. 그렇게 끝날 때가 많죠. 예라고 대답하기도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어정쩡하고, 대답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벽이라 졸립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입 떼기도 귀찮아서 그냥 입만 다물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강릉 의자가 너무 푹신해. 졸기 딱 좋아요. 내가 찬성 지휘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것도 맨, 그 중에서도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딱 주무실 준비를 하고 앉아 계세요. 여긴 또 맨 앞자리에 다리를 쫙 뻗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주무실 자세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새벽에는 졸기 좋아 보니까. 근데 오늘은 조시는 분 없네요. 감사하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됐지?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네? 구원받을 때? 또 언제 하나가 됐어요? 제대로 똑바로 안 하시는 분 크게 얘기해 봐요. 언제 하나가 됐어요? 애매하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매하죠. 하나가 됐다는 말은 들어서 알겠는데 언제 하나가 됐습니까? 하고 보면 대답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언제 하나가 됐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가 되지는 않죠. 그 전에 하나가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 하나가 돼야죠.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가 돼야 같이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합하여서. 맞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가 된 시점이 언젠가? 이제 시점이 많이 좁혀졌죠? 예수님이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합하여진 시점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좁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하여진 시점을 얼추 알 수 있는 것이 언제였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을 때 뭘 받으면서 넘겨받았어요, 죄를? 안수를 받으면서 세상의 죄가 넘어왔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알죠? 안수복음. 그죠? 안수를 받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수의 의미 속에는 죄가 넘어간다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4장을 한번, 레위기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4절에 레위기 1장 3절을 볼게요.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안수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연납, 두 번째는 속죄.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뭐가 돼요? 연납돼요. 연납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이죠. 기쁘게 받는다, 연납돼요.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연납이고 하나는 속죄예요. 속죄라는 건 죄가 넘어갔다 그 말이고 연납이라는 건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번제물을 기쁘게 받는다는 건 누구를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번제물을 드린 사람을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안수의 의미 속에는 이 번제물과 이 드린 사람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을 기쁘게 받을 때 이 사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던 죄가 번제물에게 넘어가는 속죄의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넘겨받을 때 그 안수의 의미 속에는 연납이 함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납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수받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연납합니까 안 합니까? 기쁘게 예수님을 연락하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수님을 연락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쁘게 연락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연락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안수의 의미 속에는 연락이라는 의미가 있고 속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뭐가 정리가 되냐? 첫 번째, 내가 예수님과 언제 하나가 됐나? 그게 이제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으로부터 안수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누구도 넘어갔어요? 나도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김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죽을 내 육신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여러분들이 이김 대신 예수님에게 삼켜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6장에 설명이 그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던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잖아요. 너 그거 몰라?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줄 너 모르냐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같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찬송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 150몇 장인가? 그 찬송가 보면 가사가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가사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2절이 뭐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주가 그 무덤에 누일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3절 가사가 뭐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너 그때 거기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요. 가사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가사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가사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적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덤에도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 찬송 가사를 작시한 작사자는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지 않았고요? 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일으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에서 요단강.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 요단강의 의미를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죠?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보입니까? 베들레헴이 여기 있는데 모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혹시 모르지 뭐 배 타고 여기 사해바다 건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갈 때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요단강이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넌 부분에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요단강은 어떤가 무엇던 의미가 있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건넜던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하여금 한 지파씩 각기 돌을 취해서 그 요단강가에 세워놓고 영영토록 기념케 하라 그래서 이 일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경계를 구역을 정해서 준 땅이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그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일경 거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를 요단강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경계가 있어요. 경계. 마음의 경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어준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마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건넜던 강이 요단강이었고 그 선을 경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봤어요. 한번 여기 룻기에서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았다면 건넜을까요? 안 건넜겠죠. 죽어도 안 건넜겠죠.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명한 지경이 있어요. 지경.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디냐. 사람들이 경계가 애매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경계가 애매한 것이 어디까지지? 그 생각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경계일까? 아니면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교회는 안 나와도 그걸까? 경계가 애매하죠.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경계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정해준 정확한 경계는 어디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경계가 요단강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가 어디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진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하나가 되진 장소.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이렇게 세움을 입었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 장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장소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 가지 살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나라는 삶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린 이상 나라고 하는 생애 끝났어요. 그냥 토끼가 삼키운 바 될 때 사자가 되어버리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삶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해준 경계가 거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바로 그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넘어가야 넘어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만 또 우리가 마음에서 부활을 또 해. 내가 에? 죽은 내가 또 부활을 해. 그럼 부활이 아니고 유령. 유령. 에? 부활이 아니고 유령. 형체 없는 유령. 요즘 여러분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줄여서 마음백화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파백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마파백. 마파백이 뭐예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줄여서 마파백이라고 하대. 마파백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마음백화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에 보면 목사님이 악령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악령. 그죠? 악령. 사단의 실체. 사실은 형체가 없는데 우리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자꾸 우리는 또 죽어버린 내가 살아나 또. 이미 죽었는데 또 살아나. 유령처럼.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사실은 그게 살아난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부활시키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요. 누가 부활해야 되겠어요? 예? 이미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러분들을 자꾸 부활을 시켜 마귀가. 이미 죽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끝났는데. 그럼 그게 마음에 정확하게 보이면 그 경계가 여러분 마음에서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내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지.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여러분 그 마음의 경계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어지기를 원하는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경계를 또 넘나들어. 이렇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들에게 그어서 경계로 가나안 땅을 준 그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요. 기근 들었다고. 그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기근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살다 보면 기근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막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부활해버린다 이 말이 한마디로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방법보다 그거는 잘 안 믿어지고 내 방법이 더 쉬워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월화 보이고 그래서 내가 자꾸 부활해버려. 그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경계를 넘나들어. 이래 보면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고 거기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거기 사망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룻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건너서는 안 될 경계선을 그어줬어요. 경계선을 그어줬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정확하게 보이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늘 마음에서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